일본 사람들이 36년 동안 한국을 통치하면서 토지와 살림을 40%를 수탈해 갔다. 이렇게 교과서에까지 쓰여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문제를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이 조선의 이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그래프에서 보듯이 저 빨간색 거의 대부분이 계속 그 하락을 합니다. 아마 조선 세종 시절 무렵만 해도 꽤 먹고 살기 괜찮은 나라였는데 이게 후기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그 악화가 됐습니다. 특히 조선의 말기라고 할수 있는 순조, 철종, 고종 시대에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업 생산성이 끝없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농업 생산성이 하락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선 첫째로 그냥 비만 조금 오면은 뭐 물이 넘쳐가지고 수재가 일어나고 그리고 비가 오면 특히 조선의 경우는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7, 8월 지역에 집중호우 형식으로 해서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벼농사에 충분할 만큼의 강수량은 있는데 이게 7, 8월에 집중호우 형식으로 내리다 보니까 전부 다 쓸려 내려간 다음에 그 이후에는 물이 없어가지고 난리예요. 이거를 방지하려면 우리가 뭐 댐을 만들고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가둬놓는 그 시설을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조선시대에 이런 걸할 행정력이 없었습니다. 지방행정체제가 완전히 붕괴가 돼가지고 수리시설이 퇴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의 원천인 쌀이 생산량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도 먹고 살기 고단한 것은 물론이고 나라에서 세금으로 걷는 세금도 줄어들다 보니까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1900년 무렵에 최악의 바닥을 찍습니다. 그러다가 1900년 그 이때서부터 조금 반등이 일어납니다. 왜 반등이 일어나느냐? 일본에서 개발된 새로운 벽시를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건너온 일본 사람들이 수리시설을 재건하고 확충하면서 그리고 양질의 이 생산성이 높고 그리고 병충해에 강하고 한반도 지형에 알맞는 벽시를 개량을 해서 가지고 와서 간신히 다시 치고 올라가게 됐다. 이런 내용이 차명수 영남대 교수가 연구한 우리나라의 생활 수준 1700에서 2000년 이 논문에 아주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1905년 그 을사보호조약이 1950년 11월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통감부라는 것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906년 초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토 히로부미 통감이 차관을 들여다가 제일 먼저 뭐를 했느냐? 일단 이 사람들 굶어 죽지 않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원에다가 권업 모범장이라는 것을 설치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해방 후에 농촌진흥청이 됩니다. 수원에. 1908년에는 각 도청 소재지마다 종묘장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그래서 권업 모범장에서는 한국의 이 토질과 지형에 맞는 신품종을 육성을 하고, 그 다음에 각도 종묘장에서는 그 지역에 적합한 장려 품종을 선정하고 보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렇게 개량된 신품종, 병충해에 강하고 생산성이 뛰어나고 밥맛이 좋은 이런 새로운 벽품종을 계속 개량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키사카 키사부로라는 사람인데 이름도 이상하죠? 바로 이 사람이 조선총독부의 농사시험장에 와서 한반도 지형에 맞는 벼 품종을 끝없이 개량을 해서 우리에게 보급을 한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이. 벼농사는 열대에서 온대 지역에서만 가능한 걸로 돼 있었는데 이 사키사카 이런 사람들이 조선 북부 지역을 가니까 조선 북부 지역의 날씨가 춥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대 육종학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의 이 기후에 맞게 벼 종자를 개량을 해가지고 그 개량된 그 종자를 농촌에다가 보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농민들이 만주로 이주할 때 바로 이 일본 사람들이 종자 개량을 한 그 벽실을 가져가서 저 흑룡강성 지금으로 치면은 북위 50도 선까지 올라가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수전이라고 해서 논농사의 그 논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벼를 심어서 이 일대에다가 쌀을 경작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사키사카 키사부로 같은 사람이 끝없이 한반도 지형에 맞는 그런 벼 종자를 개량했기 때문에 일본 육종학자들의 품종 개량을 통해서 벼 농사의 북방한 개선이 북위 50도 지역에까지 올라가서 만주로 이주하는 한국인들이 그 벽실을 가지고 가서 만주에서도 쌀 농사를 져서 먹고 살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조선에 보급된 신종 벼 품종이 보통 이제 6대 품종이라고 하는데, 뭐, 조신역, 공양도, 일출, 담화금, 석백, 금이라는 새로운 품종을 개량을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아주 병충해에 강하고, 조선의 이 지형적 특성에 맞고, 생산량도 많고, 단맛도 좋은 벼 품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품종을 개량해서 줬더니 요즘에 한국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어떤 뭐 방송 프로에 나오는 그 장면인데 일제가 식민지 조선에서 제일 먼저 실시했던 벼 품종 조사를 통해서 우리의 토종벼는 다 사라지고 우리 땅에 일본 개량종이 더 많아졌다. 일본은 우리의 재래종을 말살시켰다. 그렇게 민족의 쌀이 사라져갖고 일제는 개량종으로 조선의 쌀 생산량을 늘리고 수탈량 또한 더 늘려갔다. 쌀을 수탈해갔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개량한 건 뭐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언론에서, 방송에서 이렇게 선동을 하면 아, 저 사람들이 저게 좀 뭘 모르고 저러는구나 하는 나름대로 어떤 객관적인 판단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쌀 그 수탈 문제를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본 입장에서 제1차 세계대전은 하늘이 준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뭐 연합국, 추축국 할 것 없이 그냥 뭐 독개스, 기관총, 뭐 전차, 참호, 지뢰 뭐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900만 명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사이에 일본은 열심히 공업제품을 생산해가지고 유럽에다가 수출해가지고 막대한 돈을 벌었습니다. 1914년에 일본의 수출액이 6억 엔에 불과했는데 1919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21억 엔으로 3배 이상 폭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벌은 돈으로 러일전쟁 때 전쟁을 하라고 빚진 돈 다 갚았어요. 그래가지고 채권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일본이 영국의 그 동맹국이었기 때문에 일본도 영국이 독일에다 선전포고를 하는 날 재빨리 독일에다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태평양 상에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독일령 섬들이 있습니다. 그 독일령 섬들을 전부 점령을 해서 뺏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일본 그 팻말이 붙어 있는 이 모 태평양 상에 있는 이 섬들이 전부 일본 영토가 됐어요. 그리고 이름을 남양군도라고 바꿨죠. 자, 이렇게 1차 세계대전 직후에 일본에서 막 공업이 막 정신없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만들면 팔리니까. 유럽이 막 1차 세계대전으로 그냥 막 초토화가 될 때 미국하고 일본은 뭐 유럽에다가 엄청나게 물자 팔아가지고 부자가 된 나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농촌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은 전부 도회지로 나가서 공장에 취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질 사람이 없어가지고 일본에서 쌀이 모자라가지고 쌀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럼 가까운 저 조선에서 쌀이 많이 생산된다고 하니까 조선에 있는 쌀을 우리가 사오자. 그래서 모자란 쌀을 조선에서 수입을 해다가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 조선 총독부가 자, 이제 우리도 이제 조선에서 돈 좀 벌어보자. 그래가지고 산미 증산 계획이라는 것을 추진합니다. 제 1차는 1921년부터 25년까지. 제 2차는 1926년부터 35년까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냥 뭐 아까 말씀드린 그 키사부로 이런 사람들이 계량을 한 그 벼종자를 가지고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일본이 쌀값이 조선보다 비싸니까 일본으로 제값받고 수출한 겁니다. 너무나 많이 수출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러다가 일본 농업이 완전히 다 쑥대밭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1934년에 일본 농민들이 막 항의를 하는 바람에 2차 산미증산계획은 1934년에 잠시 중단을 할 정도였어요. 여기 보면 쌀 생산량이 쭉 늘어납니다. 늘어난 만큼 수출량이 쫙 늘어납니다. 이게 다 어디로 간 거예요? 다 일본으로 간 겁니다. 그 당시 일본하고 조선은 이게 다 한 나라였기 때문에 수출이라고 안 하고 이출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출. 이출이 무슨 뜻이냐? 일본 쌀값이 조선보다 비싸니까 조선에서 쌀을 생산한 사람들이 일본에다가 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식민지 한국을 근대화하기 위한 많은 정책을 수행하고 많은 사업을 시행한 것 중에서 산미증산을 위한 품종 개량이 가장 중요한 업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품종 개량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쌀 생산량이 1910년에 1000만 석이었는데 1930년대 초에 2000만 석을 넘어섭니다. 무려 두 배가 늘어난 거예요, 두 배가. 누구 덕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키사카 키사부로 같은 그런, 예, 이름이 이상하니까 잊어먹지도 않아요. 이런 분들이 조선에 와가지고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서 그 사람들이 계량해 준 걸 가지고 늘어난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나무 심을 때 그 뭐, 다꾸미라는 저 망우리에 묻힌 사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나무에는 그 사람이 있고 쌀에는 이 사람이 있고 적어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고마워할 줄은 알아야죠. 그게 인간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조선보다 일본 쌀값이 비싸니까 쌀을 생산한 사람들이 일본에다가 제값을 받고 수출이 아니라 이출을 했는데 무슨 까닭인지 우리 교과서에 이것을 쌀을 수탈해 갔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쌀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아주 막 강력하게 떠들어대가지고 교육부에서 깨갱해가지고 야 이건 수탈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 쌀 수탈이라는 표현은 현재 교과서에서 빠졌습니다. 예. 우리가 이거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싸우면 이런 잘못된 것을 우리가 고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얻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 조선에서 공업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조선에서 팔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 쌀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쌀을 팔아가지고 조선 사람들의 이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 후반부터 조선 사람들이 외식을 할 수 있게 됐다. 주로 어디 가서 외식을 했느냐? 중국 사람들이 만드는 중국집에 가서 외식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에 혹시 점심 시간이나 언제 그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이나 이런 거 드실 때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십시오. 왜 단무지를 내줄까요? 중국집인데 단무지는 일본 음식 아니에요? 그 다음에 왜 중국집에서 우동을 팔까? 우동은 일본 음식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1920년대 이전에는 중국인들이 조선에 진출해서 조선 사람들이 소득이 낮으니까 조선 사람들이 온 게 아니라 대부분이 조선에 사는 일본 사람들이 와서 외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무지도 주고 일본 음식인 우동도 만들어 팔고 그래서 단무지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조선 사람들이 중국집에 가서 외식을 하기 시작한 거는 바로 산미증산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일본 쌀을 열심히 일본으로 팔아서 농민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니까 1920년대 후반부터 조선 사람들도 중국집에 가서 중국 음식을 외식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무슨 놈의 쌀 수탈이에요. 자, 토지 수탈 문제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강만길 교수 소개를 드렸는데 이 신용화 교수, 이 서울대 교수인데 이분도 아주 일제시대 때 하면은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아주 일제 만행을 규탄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일제 조선 토지 조사 사업 수탈성의 진실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조선 총독부는 한국 토지를 전혀 소유하지를 못했다. 그런데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서 1919년 2월에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13만 7천 정부의 농경지와 955만 7천 정부의 임야를 공짜로 소유하게 됐다. 한국 전 국토의 50.4%에 달하는 방대한 토지를 돈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식민지 통치 권력으로 약탈을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책에서. 이 약탈하기 위해서 벌인 게 토지조사 사업이다.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은 한국 국민 백성의 공유지 공유림을 약탈해서 조선 총독부 소유지 소유림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땅을, 내 토지를 일본 총독부가 아무 이유도 없이 뺏어갔다. 그러면은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1919년 일제 토지조사 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로부터 정확하게 26년 후에 일본이 망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아, 이 총독부가 내 땅 뺏었으니까 내 땅 돈을 내놔 하고 문제를 제기했어야 되잖아요. 해방 후에 이 총독부가 땅 뺏어갔으니까 내 땅 도로 돌려주쇼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느냐? 없습니다. 자, 조선의 토지제는 우선 아주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이 왕족, 왕실 종친, 그 다음에 건국 공신, 그리고 이 전직 현직 관리들에게 토지를 나눠줬습니다. 이거를 과전이라고 그래요. 토지를 나눠주다 보니까 조금 가니까 나눠줄 토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전직 관리들은 이제 그만 받아. 그리고 현직 관리들에게만 토지를 나눠줬습니다. 이거를 직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과전이나 직전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게 나라가 가지고 있는 땅을 준 게 아니고 사실은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인데 그 백성들이 농사를 져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자, 백성들이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내 토지야. 그런데 이게 니토지아라고 공인을 해주는, 공인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대로 농사를 저은 거일 뿐이에요. 이게 내 땅이라고 하는 문서도 확실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후기에 이 고종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못된 짓은 뭐냐? 국가 재산, 백성의 재산을 그냥 다 지 걸로 만들어요. 이거를 가산제 국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토지 왕토설이야. 토지는 전부 이 국왕의 소유야. 그러니까 너희들 잔말 말어. 여기 그 원래는 이 땅, 백성의 땅인데, 백성의 땅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줬는데, 아, 그거나 소유권이나 뭐, 마찬가지 아니야. 전부 이거를 자기 걸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와서 통감부를 하고 가만히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앉아있거든요, 고종이. 그래서 고종을 1907년에 퇴위시켜버리고, 그리고 이 황실이 소유하고 있었던 황실 개인 재산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전부 백성들 거란 말이에요. 이걸 전부 이제 국유주로 몰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를 다시 나눕니다. 지난번에 이제 뭐 과전 직전 그랬는데, 이 황실이 이 정부로부터 강제로 뺏어온 땅이 있어요. 역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토는 뭐냐? 이 역참이라고 그래서 파발마들이 달리잖아요? 파발마들이 이 중간중간에 이 대기하고 있는 장소, 파발을 그 관리하는 이 부서의 예산을 위해서 땅을 나눠줍니다. 그걸 역토라고 하고, 둔토, 뭐 이거 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왕실이 가지고 있는 땅을 이제 군방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다 합쳐가지고 역둔토라고 하는데, 이 역둔토가 뭐냐? 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황실이 그냥 뺏어온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통감부가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고, 야, 이 땅이 전부 이제 국유지가 됐으니까 이거를 일본 사람들에게 나눠져가지고 일본 사람들을 조선으로 이제 유인하는 용도로 쓰자. 그래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보니까 무슨 소리여, 이 역둔토는 내 땅인데 하고 백성들이 곳곳에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게 뭐야. 그래서 토지 조사 사업을 하자. 그래서 이 토지가 정확하게 누구 토지인지를 밝히자. 그래가지고 1912년부터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1911년 4월에 총독부가, 아, 이 사람들이 여기서 대대로 여기 살면서 이 땅을 농사를 저었구나. 이거는 황실 소유가 아니구나 하는 것이 사실상의 민유지라는 증거가 명확한 토지는 농민들에게 소유지권을 다 인정을 해줬습니다. 이걸 혼탈 입지 처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처분에 의해서 1914년 3월까지 5만 8천 정보를 민간인 소유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때서부터 이제 토지 조사령을 공포를 해가지고 모든 토지에 이제 주소를 정해주고 지번을 정해주고 그래가지고 이 땅은 누구 땅,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뭐 김씨 땅,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뭐 박씨 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국의 토지에다가 주소와 지번을 부여해서 사적 소유권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준 것이 바로 일본입니다. 요즘에도 가가지고 토지대장을 떼면은 그 토지대장의 뭐 면적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가지고 측량을 정확하게 해서 탁 나오는 이 토지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토지대장을 바로 1912년부터 1919년까지 일본이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준 겁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 땅이 누구 땅인지, 김씨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뭐 아무도 몰랐었어요. 이거를 일본이 정해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조사 사업은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 현황을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고된 필지가 1910만 필지인데 신고한 것을 봐가지고, 아, 이건 이 김씨 땅이 이거 확실하구나. 그렇게 해서 정해진 게 99.48%. 나머지 신고를 안 한 땅이 0.05%였습니다. 또 거기다가 어떤 땅인데 소유자가 두 명이라고, 이거 내 땅이야라고 신청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또 이건 내 땅입니다 하고 신청한 것은 이제 문제가 있는 땅이잖아요. 요 땅을, 문제가 있는 땅은 임시토지조사위원회 산하의 분쟁지 심사위원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네가 판결을 해라. 판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분쟁지 심사위원회에 접수된 이 토지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황실이 소유하고 있었던 역균토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 이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땅인데, 거기에다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줬는데, 이거를 황실 소유라고 뺏어간 땅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 대한제국이 1908년에 일본이 동양척식회사라는 것을 만듭니다. 동양척식회사를 만들면서 대한제국 정부에다가 지분 30%를 이 대한제국 당신네들도 투자를 하시오. 그래가지고 투자를 유도를 했는데 대한제국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바로 자기네들이 백성들로부터 뺏은 그 역균토를 출자를 한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쟁이 이제 발생을 한, 그러니까 이제 2중, 3중으로 내 땅이라고 주장한 것을 조사한 결과, 그 중에 만 건은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다 기각되고, 나머지는 정말로 일본 사람들이 엄격한 문서주의에 입각을 해가지고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1914년 3월에 12만 정부의 이 국유 역균토 중에서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5만 8천 정부는 이미 주인을 찾아서 넘겨줬고, 나머지 땅을 가지고 조사를 한 결과 1만 3천 정부가 또 이게 백성들 것이다 그래가지고 1만 3천 정부를 백성들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토지조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인 없는 땅, 뭐 이런 것들이 다시 발견돼가지고 1918년 말에 국유화된 역균토가 12만 7천 정보가 다시 확보가 됐어요. 이 땅을 어떻게 했느냐? 대부분을 조선인 연고 소작농에게 불화를 했습니다. 불화 조건이 뭐냐? 토지 대금을 10년 동안 나눠내면은 네 땅이야. 그래가지고 소작인들에게 전부 나눠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 사람들이 12만 7천 정보를 뺏어갔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뺏어간 게 아니고 12만 7천 정보를 조선 소작인들에게 전부 불화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 대장, 뭐 이런 것들이 지적도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 현재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모든 토지 행정, 사법의 기초가 바로 이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신용하 교수는 뭘 근거로 해서 이 땅을 총독부가 날치기를 했다고 주장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 지난 시간에 조선 총독부가 산림녹화를 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무주공산 말씀을 드렸죠. 조선시대 산림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됐습니다. 첫째, 왕조가 관리한 공산이라는 것이 있었고, 두 번째, 연고자가 없이 자유접근이 가능한 무주공산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특정 연고자에게 주어진 사실상의 민유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산과 무주공산은 이게 나중에 이 대한제국이 일본에 합병이 되면서 조선총독부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때까지만 보면은 신홍하 교수가 주장한 게 맞죠. 야, 말도 안 되는 그 땅을 공짜로 뺏었으니까 이거 수탈 아니야? 이렇게 얘기돼요. 조선총독부는 아니, 지금 이 땅을 이거 받아가지고 뭘 어떡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소유주체를 이 국유림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주인을 정해서 빨리 그 주인에게 나무를 심도록 하자. 그래서 황폐한 이 산림을 녹화하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산림법을 새로 제정해가지고 소유권을 신고를 해라 하고 신고를 받았는데, 아니 조선에 이건 내 산이요라고 이 사람들이 신고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1911년까지 52만 건의 산림이 민유림으로 신고해서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신고를 안 하고 나머지는 이제 전부 국유림이 될 판입니다. 그래서 왜 신고가 이렇게 저조한가 봤더니 도대체 이 산림이 누구 건지 개인 건지 뭔지 소유권이 의식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게 내 땅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측량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담 때문에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야, 그러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민유림으로 분류된 48%도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이 사람 건지 아닌지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지금부터는 어떤 산림이 있으면 이 산림에다가 나무를 심는 사람에게 이 임야의 소유권을 주자. 그래서 이때서부터 이제 계약을 맺고 나무를 심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917년부터 임야 조사 사업이라는 것을 벌입니다. 방법은 토지 조사하고 똑같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가지고 국유림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땅도 연고지가, 아, 여기 제가 이 땅을 그 불화받아가지고 여기다 열심히 나무를 심겠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조림대부제도라는 것을 통해가지고 무상으로 다 넘겨주는 걸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이 산림에다가 나무를 심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주자. 이게 조림대부제도라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민유림이든 국유림이든 어쨌든지 간에 나무 심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927년부터 30년까지 연고자가 있는 국유림은 전부 연고자를 찾아가지고 연고자에게 나무를 심도록 해서 또 그 사람이 돈이 없으면 묘목까지를 다 대줘가지고 나무를 심게 해가지고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사를 통해서 전국 산림 중에 민유림 비율이 65%로 높아졌어요. 이런 식으로 산림에 대한 주인을 정하고 1907년부터 계속 나무를 심도록 유도해가지고 한국의 산림 녹화의 원조는 조선총독부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어쨌든지 간에 토지는 물론이고 임야까지를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주인이 없는 땅에서 주인을 찾아서 나무를 심도록 하는 이 제도를 아주 제도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왜 토지 수탈설이 나왔느냐. 1933년에 박문규라는 학자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총독부 토지조사사업에 의해서 토지의 현실적인 보유자이며 경작자인 농민들이 관습적으로 보유해온 경작권을 조선총독부가 수찰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 사람은 약간의 좀 좌익학자였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해방 후에 마르크스주의 역사가들이 이 사람의 이 연구 결과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뭐라고 또 주장을 했느냐. 농민의 소유권을 총독부가 사기적 수법으로 약취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르크스주의 역사가들은 뭐예요? 공산주의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떠한 근거도 없이 농민의 소유권을 총독부가 사기적 수법으로 약취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주장을 했느냐. 총독부는 소유권 관념이 희박한 농민에게 복잡한 절차의 기한부 신고를 강요를 했고 그 결과 대량의 미신고지를 국유지로 편입한 후에 동양척식회사라 일본 이민에게 불화했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토지조사 사업 결과를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유지 중에서 주인이 있는 땅들은 혼탈 입지 처분이라고 해서 전부 주인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확실하게 밝혀진 거는 전부 불화를 했죠. 그리고 끝까지 남아있었던 국유 역등토 12만 7천 정보는 조선의 소작인들에게 10년간 분할 생활하면은 그 사람 땅으로 소유가 되도록 전부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경작권을 수탈하고 소유권을 사기적 수법으로 약취했다는 겁니까?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이거죠. 이런 엉터리 경작권 소유권 수탈서를 후대에 아까 말씀드린 신홍아 교수 같은 분들이 아무런 검증이나 확인 절차 없이 그대로 계승해가지고 교과서에까지 토지를 수탈했다고 써놨는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학자들이 엉터리 주장한 토지 수탈설이 1967년에 정부가 편찬한 중고교 역사교과서에 등재가 됐는데 이 과정에서 총독부가 전국 농토의 40%를 사기적 수법으로 수탈했다라고 뻥튀어서 교과서에까지 실어놨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학자들도 총독부가 전국 농토의 40%를 사기적 수법으로 수탈했다라는 어떠한 근거도 없고 그런 주장을 한 사람도 없어요. 도대체 이 40%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건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문제는 이런 아무런 그 근거도 없는 40% 수탈설이 지금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까지 실려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쌀 수탈설에 이어서 이 토지 임야 수탈설 이것도 이제 싸워가지고 이것도 이제 교과서에서 바꿔야 되는데 이 문제 가지고는 도대체 뭔 사연이 있는지 아직까지 이거는 뭐 미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문제 이 총독부의 토지 40% 수탈설이 40년간 교과서에 수록돼 가지고 지금 우리 자라나는 어린 우리 2세, 3세들이 일본 사람들이 토지 수탈할 때 이런 근거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학자들이 아무리 이 40%라는 이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왔을까를 아무리 뒤져봐도요, 그 근거가 지금 나오질 않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1933년에 이 박문규라는 학자, 그 다음에 해방 후에 이 마르크스주의 역사가들이라는 이 사람들이 가공으로 만들어낸 농민들의 땅, 농민들의 경작권, 소유권을 수탈했다고 하는 여기 어디서 누군가의 장난에 의해서 40% 수탈설이 뭔가 이 뻥튀겨진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만화들도 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뭐 대대로 내려온 땅을 이렇게 억울하게 일본에게 뺏기다니 우리 땅 돌려줘. 뭐 특히 뭐 농민에게 뭐 복잡한 절차에 기안부 신고를 강요해가지고 농민들이 어떻게 신고한지를 몰라가지고 신고를 못했는데 그 신고 못한 것을 전부 국유지로 뺏었다. 신고가 안 된 지역에 그 문제가 된 게 전체 농토의 0.05%인데 그 0.05%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부 토지조사에 의해서 주인을 찾아주는 노력을 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학계에서 연구된 실체입니다. 따라서 이런 식의 만화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디서 이걸 근거를 찾아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분쟁이 벌어졌던 분쟁 대상 토지에 대해서 임시토지조사국이 심사를 할 때 정말 엄격한 문서주의에 입각을 해서 거의 대부분이 민간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났습니다. 끝까지 국유지로 남은 12만 7천 정부는 1924년까지 일본이 가져간 게 아니고요. 조선인 연고 소작농에게 토지대금을 10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불화를 해서 전부 조선 사람들에게 이 땅이 돌아갔다 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만에 하나 개인 재산인 이 광범위한 땅을 토지나 임야를 일본이 강압적으로 이 수탈을 했다면 아니 우리가 3.1운동 때 그 엄청난 그 저항 에너지를 보여주었듯이 아마 그보다 더한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토지조사가 끝난 다음에 불과 27년을 해방이 됐을 때 총독부가 내 땅을 뺏어갔으니까 내 땅 도로 찾아주십시오라고 이의를 제기한 사례가 없어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토지 살림 수탈 신화는 아직까지 건재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요즘에 뭐 어떤 분들이 일제시대 때 우리 부모님들이 일본한테 땅 뺏겼대요.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역으로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맞는 얘기인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33년에 이 박민규라는 이 학자, 해방 후에 이 박민규라는 사람이 주장을 한 이 농민들의 경작권 수탈설이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고스란히 확대 재생산이 됐다는 요 프레임을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본다면 토지 수탈설을 누가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해서 유통을 시켰는지는 대강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 좌익학자들이 무상 몰수, 무상 분배를 주장을 하는 이 공산주의식 이 토지 개혁을 주장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바로 여기서 우리가 지금 발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쌀 수탈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제는 바로잡아졌습니다. 이제 교과서에서는 쌀 수탈설이라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저 동국대학교의 김낭년 교수, 그 다음에 이승만학당 운영하는 이영훈 교수 뭐 이런 분들이 정말 열심히 연구를 해서 쌀 수탈이 아니라 이것은 제값받고 수출한 것이다 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밝혀내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 신홍아 교수를 비롯한 이런 분들의 이 토지 수탈설, 임야 수탈설은 아직까지는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바로잡아야 되는데 바로잡아질 수 있을지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그 분명히 좀 아시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조선의 이 국왕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1897년에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에 올랐는데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대한국 국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왕이 왕 맘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몇 가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한제국이 선포되고 나서 대한국 국제라는 것이 만들어졌을 때 이 대한국 국제에는 뭐라고 돼?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거를 대한제국의 헌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대한국 국제에 의하면은 황제가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은 물론이고 관리 인면권 그리고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전쟁 선포 권리 뿐만이 아니라 군대 통솔권 뭐 모든 걸 다 소유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가 어느 날 그 어느 시기냐면은 정부에 지금 이 재정부서가 있습니다. 이걸 탁지부라고 하는데 탁지부에서 이 세금을 걷어요. 세금을 걷는 지금으로 치면 국세청이 탁지부 안에 있어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이 정부 세금 창고로 들어가서 정부를 위해서 쓰여지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한국 그 국제에서 이 고종이 황실에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아닌 자기 개인 주머니인 황실을 국내부라고 그랬어요. 황실을 관리하기 위한 국내부에서 세금을 거두는 부서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정부 재정을 무시하고 백성들한테 가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황실로 가져가요. 그래서 황실은 막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세금을 전부 황실이 걷어갔으니까. 그 정부 재정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지금 관리들 세금, 저, 월급 들 돈도 없는데, 뭐 관리들 월급이야 뭐 입 닥쳐 그리고 안 주면 그만인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그 당시에 대한제국 안에 외국인 고문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뭐 미국인, 영국인, 뭐 덴마크 사람, 뭐 이런 프랑스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잔뜩 와 있었는데 이 사람들 월급 줄 돈도 없어가지고 월급을 연체하니까 서양 뭐 그 정부에서 아니 우리 그 저 영국 누구누구 지금 당신네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줬는데 왜 월급 안 주는 거야 하고 막 항의가 들어오니까 이 탁지부 그 장관이 고종한테 가서 아 황제폐하 지금 돈이 없어서 우리 지금 그 외국인들 월급도 못 주는데요. 그러면은 아 그럼 내가 돈 빌려줄게 해가지고 백성들한테 자기가 거둔 그 돈을 가지고 정부에다가 돈을 빌려주고 정부로부터 이자를 받아먹었어요. 그걸 보니까 일본이 통감부를 설치하고 조선 대한제국이라는 이 뚜껑을 뚝 열고 보니까 아니 정부 재정보다 지금 황실 재정이 더 커서 황실 재정에 있는 돈으로 정부에다가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금업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런 걸 가산제 국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전부 내 거야. 이 고종 겁니다. 고종 거.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이 나라라는 게 지금 고종의 이 개인의 이 사유물이 돼버렸구나. 그래서 1907년에 고종을 퇴위시키고 퇴위시켰지만 아직도 그 자기 발언권을 가지고 있죠. 그 아들 순종이 지금 황제가 돼 있지만 순종은 그 뭐 기록에 하면 뭐 거의 머저리예요. 그러니까 고종하고 순종이 돈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니 대한국 국제에 하면은 지금 이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는 고종 순종 당신 거니까 당신 이제 더 이상 이거 그 나라 운영할 그 기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리고 의지도 없으니 우리가 대신 이 그 유지해 줄게. 그러니까 아 우리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1년에 150만 엔씩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나라를 넘겨받은 것이죠. 바로 이 백성과 국가의 재산을 제멋대로 황실 재산으로 전용을 한 게 바로 이 국유 역둔토라는 건데 이 국유 역둔토에서 분쟁이 일어난 것을 주인을 찾아준 것은 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가지고 일본이 무슨 뭐 국유리 뭐 토지를 수탈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을 일본이 뭐 전 토지의 40%를 약탈해갔다고 하는 어떠한 사실적 근거를 찾아볼 방법이 없어요.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가 이 토지 문제 아주 문서주의에 의해서 엄격하게 판결을 내려가지고 이게 진짜 정부 땅인지 아니면 이 개인 땅인지를 명확하게 가려졌고 그리고 거의 모든 판결이 민간에게 유리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토지 조사 사업과 임야 조사 사업과 관련해서 일본이 토지를 수탈하고 임야를 수탈했다라는 주장은 타당성을 인정받기가 힘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토지수탈서를 교과서에서 퇴출시키는 운동에 여러분들이 힘을 좀 합쳐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를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뭐 일본 사람들을 뭐 미화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실을 사실대로 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대로 알면 잘못되어 있는 것들은 바로 잡아야죠.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더 이상 엉터리 내용을 가지고 엉터리 공부를 하는 이런 악순환은 막아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토지 조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일제시대에 한국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진짜 진면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